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쏘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여러 가지 천년왕국설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여러 가지 천년왕국설이 있지만 그러한 종말론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종말 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각오로 오늘을 준비하며 살자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천년설을 지지하며 또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와 20장 초반부를 무천년설에 근거하여 해석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방송이 나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웹사이트 신앙상담란에 계속해서 지금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또 세대주의를 난도질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만을 근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수긍이 안 가면 방송 듣고 또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다가들 가십시오. 지난주에 공부하신 내용을 잠깐 다시 떠올려보면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왕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염된 육체로는 쉽게 거기에 이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고난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하늘의 왕노릇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계신 기간도 바로 그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의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며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 기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시편 몇 구절을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영을 전한다라는 것은 명령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구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명령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열방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구절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나중에 피조된, 창조된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우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셨고 그 장자가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셨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필요하게 됐어요. 첫 창조가 아닌 새 창조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게 새 창조물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새 창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옛 창조물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그 새 창조에 관여하셔야 했어요.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새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 창조도 예수님을 통해 하시기로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새 창조 사역을 맡으셨고 그 새 창조를 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창조는 영적으로 완성이 된 거죠. 아직 가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그 새 창조를 영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때를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쓰신 거예요. 창조 때도 예수님이 장자였지만 이제 새 창조 때도 예수님이 장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직능적이며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혹은 그분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분이에요.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예수님이 온전케 되셨다. 예, 그러한 구속사 안에서 그런 직능적 기능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에 완수하시기에 온전하게 그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그런 면에서 그분이 온전케 되었다. 그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새 창조는 완성이 된 것이고 이 시편 2편의 구절에 따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영을 내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천년왕국이 올까? 난 7년 대환란을 지나게 될까? 아니면 그 전에 휴거하게 될까?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 2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용, 마귀, 사탄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무적행에 결박당한다. 무적행에 던져지고 무적행에서 결박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당하는 바로 그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그 구절은. 그죠?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Disarmed. 예? 히브리서, 골로새서 이런 거 제가 들어서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말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자질을 해갖고 쟤 빨리 죽여요. 쟤 심판하세요.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참소할 수가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할 일은 그건데 그런 면에서 결박당했다? 그가 무적행에 던져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정죄할 수 없으니까.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 사단을 결박했다 놔줬다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놔줬다 결박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를 결박했다가 놔주기도 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2절에 결박하다, 에데센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12장 29절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했다 그러신단 말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중상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사단의 세간인 귀신 들렸던 자들, 다른 말로 죄인들을 늑탈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간이었다니까요. 그 사단의 집에 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사단을 결박하시고 여러분을 늑탈해내신 거예요. 뺏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사단은 결박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 결박과 오늘 본문의 20장, 계시록 20장 2절의 결박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거고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 결박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 왕국의 시작 때 사단이 결박됐다고 분명히 나왔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가리켜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사단의 결박은 사단의 쫓겨남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교회가 구원됐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러니까 그때 결박되고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렇게 증거를 많이 대드리는데도 우기면 저 할 수 없어요.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십자가를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대드려요? 여기서 쓰인 쫓겨나다,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무적행에 던지다의 발로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단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에크발로가 오늘 그 사단이 천년 왕국의 시작 때 무적행에 던져진다 해서 쓰인 발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사단이 결박되고 무적행에 던져진 게 맞아요? 틀려요? 마땅하래요. 이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천년 왕국은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에 사단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이나 땅의 왕들을 미혹해서 군대를 모은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단은 분명히 갇혀있다고 하면서 분명 성경은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결박당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기록하기도 하는 반면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또 17장 8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을 참고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 찾아드린 거라 그냥 읽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단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죠. 이기고 있다라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순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사단의 이중적 측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결코 제지하지 못해요. 사단의 공격은 그러한 면에서 사단이 결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성도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죠. 제가 에베소서에서 아주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는데 왜? 그런 사단의 발악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전신갑주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사단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는 갇혔다가 어떤 시점에는 풀려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을 마음껏 부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만 관심을 두고 지금 뭔가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막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사단이 결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목적에 나오죠? 남겨두신 열국은, 적들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뭘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적들을 남겨주셨대요. 그 적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많이도 남겨놓으셨죠? 이스라엘 대적들이에요, 이게. 근데 누가 남겨놓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은 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남겨두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장 3절에 마귀가 천년 후에 잠깐 동안 풀려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마귀의 공격은 점점 거세져요. 거세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더 죽여가고 있어요. 이 문명과 문화,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분주해졌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와 요즘과 성경 볼 시간이 어느 때가 더 많았습니까?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생기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단은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우리를 죽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점점 거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점점 거세져서 마지막에는 그게 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잠깐 풀려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그 관점을 갖고 19장의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아주 쉬워요.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17절이 내가 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그리고 19절이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환상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봄에 그러면 항상 환상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다 먹어라. 그리고 새가 고기를 먹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또 내가 봄에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새가 또 고기를 먹어요. 보세요.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근데 17절, 18절과 19절과 21절에서 새들이 먹는 고기가 다르죠. 고기만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두 환상은 같은 환상인데요. 17절, 18절에서는 사단과 그 짐승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있는 것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을 사주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것도 짐승이죠? 이 짐승들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사단을 추종하던 자들, 여기서는 짐승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봄에 하면서 요렇게 보고서 기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요. 짐승들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까지 다 죽었어요. 그죠? 21절 보시면 그 나머지도 다 죽고 모든 새가 다 뜯어먹었어요. 이미. 나머지까지 사그리 다 멸망한 거예요. 만국이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20장에 가면 또 전쟁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19장에서 만국이 다 멸망했는데 나머지까지 다 죽었는데 20장 3절에서 만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3절 볼까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 없어졌는데 무슨 또 만국을 또 미혹합니까? 지금 다 뜯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게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설렁설렁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아니면 억지로 이걸 깨워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으로 쭉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면 아주 수월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종합을 해보면 오늘 본문 19장 후반부의 그 전쟁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어 기술되어 있던 바로 그 전쟁이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절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갈게요. 이 19장 17절 이하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그대로 옮겨다가 인용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찾아봤지만 오늘 한번 또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19장에 그 전쟁 말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다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런다고요? 그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기 나왔는데 에스겔서 38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39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단어들까지도 똑같아요. 39장 17절로 가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오늘 본문 19장에 그 새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를 인용을 해서 요한이 19장 20장 아니 그 앞에서도 계속 같은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오늘 본문 19장 17절 이해와 단어들까지 또 똑같죠. 잔치, 새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오히려 39장의 내용을 19장에다가 그리고 38장의 내용을 20장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옮겨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7절 이하를 역사적인 순서로 해석을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성을 전혀 무시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를 알고 있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9장에서는 짐승을 추종하던 자들과 18절까지죠. 19절 이후부터는 짐승들과 그리고 20장에서는 사단의 멸망 이렇게 그 부류들의 멸망, 악의 세력들의 멸망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읽어보고 오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전혀 읽어보지 않고 맨머리로 오신 분들은 전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이 전쟁은 16장에도 이미 등장한 전쟁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은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오기 전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용, 그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큰 날, 즉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치르게 될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역사 속에 그 전쟁은 연장되어서 계속 치러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14절에 그 전쟁 폴레몬이라는 단어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톤 폴레몬,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앞에서 지금 한번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그러니까 톤 폴레몬, 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내가 앞서 얘기한 바로 그 전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인자가 거기에 The Son of Man 그러잖아요. 그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거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를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관사 톤이 붙으면 항상 앞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얘기가 됐던 거예요? 15장 보세요.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잘 보시면 지금 이게 대접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면 이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끝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이고 오늘 우리가 본 곡과 마구의 전쟁이고 19장 이하의 그 전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대접 재앙이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지금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접 재앙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마곡과 어디에다 불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섬에다가. 섬에다가 불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인간들이 그래도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도 회개를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역시 에스겔서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쓰인 단어들이 그대로 이 전쟁에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이고 그 마지막 대접 재앙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앞에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톤 폴레몬.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그 대접 재앙을 17장과 18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17장, 18장이 다 뭐였어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때요? 또 얘기해 주면 되지? 17장,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반복해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7장과 18장의 그 내용, 그것을 19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9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을 20장 7절 이후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뭘 근거로? 20장 8절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폴레몬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이 앞에 똑같이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에서 말한 그 전쟁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이야기했겠어요? 19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등장했던 그 전쟁, 그것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고 바벨론의 멸망이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들어서 설명해드렸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냥 그 전쟁들이 다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 전쟁은 실제 하고 있고 실제 했으며 실제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재앙에서 살펴봤잖아요.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공부한 부분이지만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전쟁들은 마지막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그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시키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분명 결국에는 마지막 결전의 날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 전쟁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 전쟁의 발단이 뭐였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발단이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역시 에덴 동산에 세워진 다스림과 그 순종의 질서를 선악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다스림과 그 순종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으로 그 전쟁이 계속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진행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책임지겠다라는 쪽과 그걸 절대 묵인하실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예요. 쉬운 말로 나는 나의 힘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과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싶으셔서 지금 마귀를 동원해서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귀를 불못에 던져넣을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심판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존하는 자들을 무장해제시키시는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지금 무장해제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살라고. 그렇게 마귀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가치 향상이에요. 그죠? 나예요. 이 우주의 중심에 나를 갖다 놓는 거. 자기 가치 향상.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칼을 뽑아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마귀적 지향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그 마귀적 본능들을 하나하나 깨가는 전쟁을 성도의 삶 속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전멸시키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새가 뜯어먹게 만드실 것이고 성도들을 정금같이 단련해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마귀적인 본능, 오염, 부패성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뜯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없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세요? 웃기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요. 나는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편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도 편안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박해 들어와서 그걸 아주 풀을 떠버리신다고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살로 붙어있는 그 죄악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을 포를 떠버리신다니까요. 근데 안 아프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니까 새한테 지금 뜯어서 자꾸 줘버리고 계시니까 내 자아가 자꾸 해체되어버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힘듦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놈들이구나.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새에게 자꾸 먹이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뜯어내고 계시다니까요. 안 돼. 이거 남겨두면 더 골마. 안 돼. 다 뜯어버려야 돼. 다 뜯어버려야 돼.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힘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자꾸 내게서 잘려나가는 거,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떠날 때는 풍요로웠다 그랬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홀딱 벗겨가지고 완전히 알거지를 만들어갖고 보냈어요. 남편 두 아들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날리고 거지돼서 왔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나는 모압에 가서 내 방식대로 거기 가서 그 풍년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홀딱 뺏겨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오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힘을 빼버리신다고요. 아까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더러운 새 영이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더라? 이적으로 모으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잇발 금잇발로 막 만들어주고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이적으로 모으더라 그러잖아요. 나오잖아요 정확히. 근데 왜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시는 거예요?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적을 쫓아간다는 건. 이 시대의 예배당에 있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단의 미혹에 아주 그냥 쑥 빠져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장밋빛 환상으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공박해 들어오는 불도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 복음이라는 불도저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깔려서 오징어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금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오징어처럼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창조된 새 생명만 남고 나머지는 오징어처럼 확 밀려버리는 거죠. 그게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징어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은, 그 예수는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그 죄를 지금 도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과 혼과 골수와 살을 다 쪼개고 있기 때문에 이 불도저가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오징어포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동안 내가 의라고 여기고 있던 거, 그동안 내가 참 난 괜찮은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던 거, 이게 다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 버려. 계속 오징어포가 되는 거야. 나는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죄를 더 짓는 것 같아.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포를 떠버린다고요.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평온하던 땅에 대살륙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존경받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으며 살고 있던 착한 바리새인들이 마치 인간의 탈을 쓰고 있던 좀비들처럼 껍데기를 확 벗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가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위장하고 있던 죄들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자 죄가 그냥 막 드러나버려. 하나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환부를 얘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들이대야 하나님이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자기를 위장하고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 여기도 아프잖아. 여기도 아프잖아. 들춰내시는 거예요. 못 견디죠. 그걸 하나님이 잘라내가시는 거예요. 내 살처럼 묻혀있는 그 죄를. 여러분 삶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그건 더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너야. 그리고 이게 바로 끊어내야 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한 부류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해륵 같은 부류의 인간과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딴 세상 사람들을 밟아 아니 죽여버리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린아이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근데도 여러분이 그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기쁘세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오면, 예수가 오면,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밀려서 계속 오징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매주 들으시면서 저 사람이 왜 맨날 나하고 저렇게 싸우자고 드나?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매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왜? 말씀은 여러분을 공박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는 여러분을 공박하고 들어가서 죄를 끊어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처음 나를 대할 땐 예수나 천사처럼 대해줬잖아. 너희들 처음 내가 복음 전할 때 너희들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왜 지금 나는 똑같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를 원수 취급하니? 그런다니까요. 처음에 한동안은 야, 못 들어보던 얘기 해주니까 우리 목사 공부 많이 했나 봐. 참 똑똑해. 그래갖고 잘 들어요. 근데 매주 오는데 매주 자기한테 칼로 푹푹 쑤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까이 오는데 매주 쑤셔. 저 왼수가 지금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을 공박해 들어가는 불도저라니까요. 여러분 그 앞에서 자꾸 오징어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복과 신비, 알파코스 이런 게 어디를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잘 구별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을 공박해 들어갑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그러나 그 아픔은 야, 이 아픔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 라는 소망과 함께하는 아픔이기 때문에 기쁨 속의 아픔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죠.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런 줄 아세요? 그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는, 십자가는 검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도려내버리는 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이 사단을, 짐승을 죽여버린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단적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심판해 가시는 거니까 도려내신다니까요. 왜? 그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지 말라고 지금 이 땅에서 도려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아프지 않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하, 내 존재가 이런 존재인가? 라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줍지 않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그런 거 갖고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또 점층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바와 종국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지적하고 경고함으로써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이 지옥 가든 말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그 사람들 얼르고 달래서 기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이 뭐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는 게 사랑이지 비유 맞춰주는 게 사랑이냔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요? 뭐가 사랑이냔 말이에요. 여전히 거기에도 나예요. 나.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그거 깨란 말이에요. 그거 깨드리는 게 사랑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매주 경험하시죠? 그런 사랑을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